자, 우리 또 성경 공부 계속해서 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좀 펴보시죠.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서 이게 뭐 천년왕국 전까지 우리가 다 끝낼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부지런히 시간 되는 대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너희가 손을 내밀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원래 봉헌물을 가져오는 그 규정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원래 요구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 오히려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헛된 봉헌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봉헌물, 여기 헛된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뭐 알찬 봉헌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원래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헛된 봉헌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올때그 마음이 비어 있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봉헌물에 어떤 효력이 아예 없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쭉 반복되는 말들, 표현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들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헛되다, 가증하다, 견디지 못하겠다, 불법이다, 미워한다, 내가 괴롭다, 감당하기 지쳤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싫어하게 되셨냐? 그 이유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15절의 맨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이 표현에는, 개인적인 불법, 개인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불법과 또 사회적인 그 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에게 봉헌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6절, 17절입니다. 먼저 그 부분을 읽어보면, 너희를 씻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해 재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렇게 해놓고 나에게 봉헌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네 예물을 제단에 가져오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를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외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의 그 의도,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먼저 지켜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을 위선자라고 사실 사람 앞에서 이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 면전에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우리 장영재님 면전에서 화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뭐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면전을 놓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중대한 문제와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의 중대한 문제는 뭡니까? 박하 회향과 근체 11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그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이 명령들 율법들을 지키는 거고 율법의 중대한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율법에 더 중대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공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어떤 외적인 어떤 그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셨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이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혹은 이 이사야 대언자가 저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지체들을 대하고 또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이런 책망을 전혀 안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제 앞에 계셨을 때 이 말씀을 저한테는 안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모임에 와서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어도 또 이게 주중에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했거나 누군가에게 심하게 상처가 되는 그러한 말을 했거나 내가 약한 사람을 대해서 갑질을 했거나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사람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은 채 그런 채에 내가 하는 찬양이라면 또는 내가 드리는 헌금이라면 또는 내가 하는 봉사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 그것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아주 지쳤다. 아주 내가 너가 그렇게 행하는 게 내가 아주 가증스럽고 내가 아주 증오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는 안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 기도를 안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봉헌물도 안 받는데, 봉헌물을 내가 안 받는다 이거 말씀하신 것 외에도 너희 기도를 안 듣겠다. 너희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헛된 봉헌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거 하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양심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내 손에 피가 가득한 채 하나님께 헛된 봉헌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가 나한테도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것이 분명히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케이. 이사야서 1장 이제 1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변론하자. 왜 변론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범죄들에 대해서 정죄하시면서 그 대가로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이라면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실 것 같으면 변론 자체가 필요 없다고요. 그냥 징계해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징계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제 대부분이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키워보셨으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상적인 이 가정에서 정말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을 안 합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리 와서 잠깐 앉아봐 하면서 설명을 해줄 때 변론하는 거잖아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아이를 무작정 앉혀놓고 때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뭐 뭐니뭐니 해도 머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은 그 탕자가 그렇게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이 아들이 혹시 오늘 돌아오진 않을까 하고 나와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보일 때 거기 성경에 잘 보시면 뛰어갔습니다. 그렇죠?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살진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죠? 아버지는 징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을 아들의 징계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매일 저녁에 그 아들 기다릴 때 포졸 몇 명을 딱 옆에다가 세워가지고 기다렸겠죠. 수갑하고 뭐 이런 거 딱 준비해갖고 기다렸겠죠. 예. 근데 아버지가 준비해놓고 계셨던 건 좋은 옷이었고, 좋은 신발이었고, 반지였고, 살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참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자꾸 숨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일을 재미없는 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받아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거나 이건 얼마나 참 불쌍한 일입니까? 그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참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는 분으로 우리가 만들고는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제 용서에 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사야서에서 다른 구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25절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런 말씀들을 반복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네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워버리고 그 너희의 범죄들을 아예 기록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4장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네 범죄들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아예 이미 지워놨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그 빽빽한 구름 구름같이 또는 구름같이 지워버렸다 이렇게 할 때 지금 두 종류의 구름을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 빽빽한 구름 이게 이제 thick cloud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그 겨울철 그러니까 11월에서 한 3월까지에 이르는 그 겨울철이 이제 강수기이기도 한데 이때 그 짙은 회색 구름이 하늘 전체를 이렇게 뒤덮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빽빽한 구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의 하늘을 완전히 가리는 그 구름 그거를 이제 딱 연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빽빽한 구름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고 고질적인 죄를 상징하고 또 그냥 구름이라고 여기 표현한 이것은 영적으로는 이제 반복적이지만 덜 심각한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고 심지어는 다 용서해 놨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용서하시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은 그 일단은 잘못이 인정된 상태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킴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용서받기 위해서는 변론의 자리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Come now. 이제 와라. 이게 이제 조건인 것이죠. 변론의 자리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다시 영접을 받으려면 그러면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변론하는 가운데 죄를 토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그 과정이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일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는 집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어쨌든 어디선가 이렇게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과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토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실 변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징벌하시면 되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하신다. 이것은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람에 대한 이제 배려인 것이죠. 사람에 대한 배려. 예. 그러니까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이제 고백함으로써 이제 고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배려인 것입니다. 주홍 같다. 죄가 주홍 같다. 죄가 진홍 같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관한 주홍색을 눈 색깔로 또 진홍색을 양털 색깔로 이렇게 바꿔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근데 왜 죄가 주홍색이고 진홍색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찬송에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그 찬송 있죠?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죠? 우리는 검은색이 먼저 떠올라요. 먹보다도 더 검은 이 검은색이 떠올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죄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저도 요번에 찾아봤어요. 그냥 막연히 죄는 저도 이제 검은색으로도 표현하셨지 않았겠나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구절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죄를 검은색으로 그렇게 묘사한 구절은 없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죄는 붉은색으로 주로 이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그 빽빽한 구름 같이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뭐 내가 이렇게 흩어버리겠다 하실 때 그 빽빽한 구름에서 우리가 아마 짙은 회색이나 뭐 심지어는 검은색을 연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색깔로서 검은색을 죄로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없습니다. 예. 주홍색 스칼렛 주홍색은 뭐냐 이게 이제 조금 밝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중에서도 조금 밝은 붉은색. 그래서 주황색에 가까운 색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홍색, red like crim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짙은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을 두 번을 강조하셨는데 옅은 붉은색이나 아니면 짙은 붉은색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 죄가 옅은 붉은색 같아도 또는 짙은 붉은색 같아도 내가 이걸 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붉은색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뭐부터 생각나시죠? 피부터 생각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죄를 붉은색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이 컬러를 얘기할 때 이따 제가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이 색깔을 말씀할 때 괜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색깔들이 각각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붉은색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피 색깔이 붉은색이네요. 그럼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다 정답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육체 생명 피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피 색깔은 생명 색깔이에요. 붉은색은 생명 색깔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색깔이라는 것은 생명의 색깔이면서 또한 사망의 색깔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로 내어줘야 하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음의 색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피가 피의 색깔인 붉은색이 지금 생명과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이 죄의 대가로 그 생명을 내어줘야만 피를 흘려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붉은색이 죄와 연관된 색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붉은색을 사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막에 보시면 안쪽에 앙장이 있는데 그 앙장의 색깔이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뭐, 그 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뭐 뿌리고 하는 그런 거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왜 붉은 암송아지일까? 그 암송아지가 지금, 그 죄의 대가로 죽는 거거든요. 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 암송아지가. 그렇죠? 예. 네. 또, 이게 이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그 부분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용의 색깔이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그렇죠? 예,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입는 옷의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은 그래서 이제 죽음의 색깔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상태에서는 피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피부 속에 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간 새빨간색이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 상처를 입었거나 뭐 칼에 베었거나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그 붉은색이 낭자하게 되죠. 그건 죽음의 색깔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면서 사망이 이제 그 안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의미가 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붉은색이 또 이제 특별히 좀 친숙한데 죄의 색깔로 성경이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게 또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의 색깔도 이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색깔을 굉장히 친숙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성경책에 보면은 그런 세대 자란 분들 있죠. 옛날 성경책 여기가 빨간 이게 이제 피를 의미하는 요즘은 대부분이 이제 금박인데 옛날엔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제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 참고로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색깔이 몇 개가 있는데 붉은색은 지금 제가 피 또는 죄 또는 속죄와 관련된 색이라고 말씀드렸고 파란색은 그럼 뭐냐? 파란색은 우리가 어디가 파랗죠? 푸른 하늘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으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겉옷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보시면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금색은 요거는 이제 신성 또는 영광 또는 불변성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색. 그래서 이 성막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색깔 자체가 금색이 나는 것이고 법궤도 마찬가지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의 그 도시에 그 성벽이 벽옥이고 도시가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변치 않는 더 이상 이제 썩음이 없고 낡음이 없고 변치 않는 이제 그런 것의 상징 색깔이 이제 금색입니다. 자주색은 붉은색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자주색은 사사기 8장 26절에 보면 왕들이 입었던 색깔, 왕들이 입었던 옷의 색깔, 그러니까 왕권을 의미하는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은 권위와 위엄을 나타낸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왕이야? 그러면 왕복 입혀주지. 그러면서 자주색 옷을 예수님께 입혔었습니다. 그게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음녀 바벨론이 붉은색, 주홍색과 자주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흉내내는 거죠. 모방하는 거죠. 왕권을 이제 모방하는 것입니다. 검은색의 경우에는 아까 그 죄와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고통 또는 영적인 어두움, 슬픔 이런 것과 심판 뭐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다. 고통 당하는 사람의 얼굴을 묘사할 때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다. 예레미야 4장 8절, 또 욥기 30장 30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얼굴이나 살같이 숯처럼 검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면은 네 마리의 말이 나올 때 그 검은 말이 나오면 그게 이제 기근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미했고 흰색의 경우에는 이제 정결함, 의로움, 영적인 승리 이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경우에 이제 그 해보다도 더 이렇게 밝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또 성도들의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때 우리가 입는 옷이 흰색 옷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의미를 이렇게 이제 부여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 우리가 그걸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힌 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어떠한 그 좋은 그런 봉헌물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시고 받지 않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혹시라도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우리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변론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